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소설가 최인호 선생의 작품 중에 길 없는 길이라고 하는 네 권으로 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89년부터 3년 동안 한 일간지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것입니다. 최인호 선생은 1987년도에 가톨릭 신자가 되어서 영세를 받고 베드로라고 하는 영세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불교 소설로 한국 현대 불교를 새롭게 했다고 평가받는 경허 스님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에 보면 경허 스님은 학문을 배울 때 잠이 너무 많아서 스승 스님께 자주 부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묻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힘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서 스승도 경허가 특이한 체질임을 알고 그가 수업 도중에 잠을 잘지라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허 스님은 학문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벽을 바라보고 참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허의 얼굴은 핏자국이 낭자하였고 상처투성이었다. 상처는 계속 생겨나 새로 흘러내린 핏물이 이미 괴어있던 핏자국에 내리덮어 경허의 얼굴은 귀신의 형국이었다. 경허는 그 송곳을 얼굴 아래 턱 밑에 받쳐들고 앉아있었다. 조금이라도 깜빡하여 턱이 꺼덕거리면 끝이 뾰족한 날카로운 송곳은 여지없이 얼굴을 찌르고 턱 밑을 찌르도록 되어 있었다. 벌써 수십 차례 송곳은 얼굴을 꿰찌르고 턱 밑을 꿰뚫어 그곳에서 흘러내린 핏물은 온통 얼굴과 턱을 흘러내려 그토록 처참한 귀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다. 경허의 처참한 형국은 단어 하나를 떠올리게 한다. 스스로 송곳으로 찌른다는 뜻인 인추자자. 경허 스님은 학문으로 메우지 못하는 자신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또 자신이 생각하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이 누리기를 원하는 깊은 만족을 찾기 위해서 송곳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면서까지 수행을 거듭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경허 스님뿐만 아니라 여러 고승들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자리에 눕지 않는 장자불와 같은 고행을 합니다. 스님들이 극한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고난 속에 둠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삶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님들이 그토록 불편한 삶을 감수하며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 애를 쓰듯이 제 자신이 저의 아집과 욕망에서 벗어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부인한다면 얼마나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출발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를 찾아와 주시고 엘리사벳을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출산의 때가 이미 오래전에 지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믿을 수 없어 하자 그만 그의 말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사가랴와 가브리엘 천사가 성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밖에서는 백성들이 초조한 마음으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서 의아하게 여겼던 것은 분향을 한 제사장은 백성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곧바로 나와서 축복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향의 직무는 분향하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일을 보조하는 제사장 4명 등 모두 5명이 담당을 했는데 5명의 제사장은 분향하는 직무가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와서 한 줄로 서고 그 뒤로 그 주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한 줄로 서서 분향을 담당한 제사장의 선창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들려진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백성들은 복을 빌어주는 이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가랴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분향하는 제사장은 자신의 목숨이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분향 후 속히 나오는 것을 불문율처럼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가랴가 마침내 나타났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사가랴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민수기 6장의 축복의 말씀은 옆에 서 있던 다른 제사장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그저 몸짓으로 분향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문이 닫혀버린 사가랴는 그 이후로 모든 것을 몸짓이나 손으로 글을 써가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가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반항하며 속을 상해하면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반열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때까지 성전에 그대로 있다가 끝이 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요한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벙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했고 사가랴까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알 듯한다. 아무리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애를 태우는 경우에 쓰는 말입니다. 사가랴 부부는 심한 가슴 앓이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닌데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고 증가합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온갖 수모와 모욕과 서러움을 한꺼번에 다 쏟아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께 외면당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것을 하소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 모든 말과 모든 감정을 뒤로 한 채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2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25절 제일 앞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호티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사람들 앞에 일일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또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들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라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는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돌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는데 그에게는 한나 외에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틀림없이 자신의 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만 해도 몹시 고통스러운데 분인나의 괴롭힘과 업신여김은 극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먹지 않고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깊이 사랑해 주었고 왜 울기만 하고 왜 슬퍼하기만 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이 되기만 하면 지금 자신의 삶이 아무리 깊은 또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러한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그를 술에 취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어처구니없는 조언으로 한나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이르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한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 아들 사무엘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운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다윗의 시대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를 돌보시어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다녔던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께서 제게 신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싫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분의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예배가 2시에 시작이 되어서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행사가 끝이 나고 나면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녁 예배가 7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가 마치고 저녁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두세 시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에 예배당 한쪽 구석에 앉아 자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에베소서를 읽다가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한조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조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한조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한조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 앞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이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느냐? 내가 내게 맡길 일로 인해서 내가 받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요. 그렇게 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지 아느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왜 저까지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신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구나. 그 일을 네가 좀 해줄래? 저는 총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또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조그만 것이라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또 지나온 우리 각자의 생애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을 것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병든 이기심을 쫓아가느라 어쩌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보다 덜 누릴지라도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덜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앉기 원하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 복으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아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극의 고통을 통해서나 처절한 수행을 통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주셨고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 없이 살겠노라고 반항할 때에도 동행해 주셨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임을 알면서도 단지 편함이나 나태함을 이유로 외면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